VOA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부터 9일까지 한국과 일본,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한국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 세계 도전 과제에 대한 핵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노력과 일본과의 상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부 교체로 퇴임을 앞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 지도부의 탄핵 국면 속에 방한이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6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의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선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과 지난 몇 년 동안 미일 동맹이 이룬 엄청난 진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다양한 양자, 역내 및 글로벌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일, 미일한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 기업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불행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이 양국 간 투자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일본 제철의 인수 불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최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심사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백악관의 최종 판단을 맡겼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인도를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행정부 고위관리는 어제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5일부터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의 관계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진정한 외교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 관리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에서 민간 부문 핵 파트너십과 중국의 반도체 및 바이오 제약 공급망 과잉 문제, 전략기술 협력 및 그 외 공동 안보 우선순위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티베트 지역 얄룽 창포강 하류에 세계 최대 수력 발전용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이 댐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어제 개원한 119대 미 의회 신임 하원 의장직 선출 1차 투표에서 과반인 118표를 확보해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현재 하원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공화당 소속 의원이 의장직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당초 공화당 의원 3명이 존슨 의장에게 부정적 태도를 보여 존슨 의장은 과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3명 중 2명이 1차 투표 마무리 전에 마음을 바꾸면서 존슨 의장의 재선출을 도왔습니다. 이날 투표에선 존슨 의장에 이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215표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마이크는 훌륭한 의장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민은 상식과 힘, 리더십을 위해 4년을 기다렸다면서 이제 얻게 될 것이고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부터 전 지역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뷰인 뉴스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인메이커 세실 박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미국 명품 와인의 본산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 애호가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와인하면 프랑스라는 공식을 깨고 이젠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나파는 사실은 과일을 위한 천상의 땅이긴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포도가 잘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여기가 그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지중해성 기후라서 여름에는 건조하고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다음에 낮에는 화씨로 말하면 100도거든요. 100도 이상 되는 어떤 그런 온도를 가지기 때문에 밤낮 기온차 때문에 과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달게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 향이 풍부한 그런 과일이 되는 거죠. 와인을 만드는 포도, 특히 그런 포도에는 가장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어느 정도 당도가 있는지, 산도는 어떤지, 그리고 pH는 어떤지 그 샘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베리 샘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알맹이들 따갖고 그래서 그 당도 잴 거예요.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세실 박. 그녀는 나파의 유일한 한인 여성 와인 메이커이기도 한데요. 미국 유학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와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와인메이킹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1년째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아까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미국에서 어디 있을까 했을 때 나파에 온 거거든요. 8년째 되는 때 제가 학교를 졸업 그 UC 데이비스를 갔거든요. 와인 공부를 하러.
한국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와인 양조학의 명문 UC 데이비스에서 본격적으로 와인을 연구하게 된 세실 박. 그녀는 그곳에서 와인 제조의 모든 학문과 과학적 기술을 배워 그야말로 본격적인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UC 데이비스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당차게 직접 와인 제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결과는 그녀의 와인이 애호가들의 입소문을 통해 여러 언론에서 주목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성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노바타스는 나파에서 나온 와인이에요. 그리고 이노바타스 이름 자체가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리스 말인데 나파라는 곳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개척하면서 계속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와 그거를 가지고 발전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민자니까 이민자인데 와서 제가 그 어떤 니치 마켓을 열어가면서 하는 그런 저의 삶의 방식하고 나파의 어떤 스피릿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노바타스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For your wines, I think the story is a big part of it. But to me,
세실의 와인은 탄생의 배경도 중요하지만 좋은 품질과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풍미의 와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저는 단지 그렇게 강하고 크는 몸이 큰 그런 와인보다는 조금 더 여성의 섬세함이 있는 그래서 또 더 궁금해지는 그런 와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파밸리에 있는 세실 씨의 와이너리, 연구실을 연상케 하는 이곳에서 무언가 집중하고 있는 그녀. 포도밭에서 채취해온 샘플 포도의 당도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포도를 봉지째 으깬 후 굴절개를 통해 당도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당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도가 알코올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pH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안정성이거든요. pH가 너무 높으면 그거는 나중에 와인을 만들 때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산이 많아야지 좀 다른 마이크로 그 오르기니즘이 자라지 못하는데 pH가 높아버리면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너무 확 자라는 건데 이 pH를 그래서 일단 맞춰줘야 돼요.
마이너 와이너리의 주인 스테이시. 이곳은 와인을 직접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실 씨는 와인 제조 시설이 없던 초창기 시절 이곳의 도움으로 그녀의 브랜드인 이노바투스 와인을 탄생시켰습니다.
We have a facility and we make about 25,000 cases of wine, but we're permitted for more.
여기는 2만 5천 상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는 탱크와 시설이 있습니다. 제조 시설이 없는 와인메이커들이 와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세실은 여기서 처음으로 그녀의 와인을 만들었어요. 초창기 그녀는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았고요. 또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열정적인 그녀를 보는 저도 즐거웠습니다.
패밀리 와이너리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회사들이 사서 이제 많이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는 패밀리 와이너리 운영되고 있고 여기 있는 임플로이들도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일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마이너 케이브예요. 그래서 케이브는 기본적으로 오크 배럴을 저장하는 저장소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두워요. 어둡고 그리고 시원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더운 날에는 케이브에 있으면 아주 좋아요. 따라오세요. 기본적으로 오크 배럴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케이브에서 오크 배럴을 저장을 했는데 보니까 온도하고 습도가 조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한 55에서 65, 습도는 65로 유지를 하는데 이게 오크 배럴이라는 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또 너무 더우면 와인이 상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하고 습도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케이브는 어떻게 보면 만들 때는 힘들지만 실제로는 사용하기는 아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와인 저장소죠. 와인메이커가 하는 일은 항상 와서 이 와인이 어떻게 이제 그 맛이 변해가는지 그걸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와인메이커들이 해야 되는 일이 테이스팅도 하지만 이제 테이스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알코올이잖아요. 그래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 산화돼서 와인이 맛이 상한 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풀리 채워야 되고 그리고 뭐가 어쩌스면이 필요하면 항상 하기도 해야 되고 그 배럴 매니지먼트 또 따로 있어요.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 탑핑, 그다음에 설퍼 어디션, 그리고 뭐 테이스팅 기본이고요. 블렌딩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세실 씨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는 포도밭 관리와 컨설팅인데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고객인 캐롤 씨. 처음 포도밭을 만들 때부터 세실 씨의 조언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Once harvest is over, I'll come back maybe January sometime. Okay. Yeah.
Sure.
Yeah.
수확이 끝나면 1월쯤에 와서 관리해 줄게요. 크리스마스 때 마시고 싶으시면 그때까지 준비해 드릴게. 12월 초에 일정을 한번 보죠.
That sounds great. Yeah. You're the expert.
와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와인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서 이 나파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제가 이 포도밭이 포도를 키우기에 좋은 곳인지 그런 거를 일단은 점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와인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포도가 자라날 때 대화를 하거든요, 사실은. 냄새로도 얘기를 하고요. 소리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색깔로도 얘기하고. 사실은 이게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어떨 때는 화내고 어떨 때는 나이스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다 보면 그 큰 그림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와인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은 포도밭에서 포도가 어떻게 익어가는지부터 알기 시작하면 그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도 또 나중에 와인메이킹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내일은 포도 수확이 있는 날.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기 위해 단골 가게에 들린 그녀.
So I actually need to connect like a, you know, auger.
오거에서 이 펌프로 연결할 짧은 호스가 필요해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What size?
The same.
Two inch. That's big enough. You sure?
2인치요. 2인치 반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있으세요?
Do you?
I do.
Oh wow.
짧은 걸로 부탁드려요.
큰 수확을 앞두고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 열심히 스테이크를 굽는 남편인 데이비 씨.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는 부인의 사업 자문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뭐 스테이크가 식당만큼 맛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칭찬도 안 해요. 최고로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고기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면 실망하죠.
몇 년간 포도를 정성으로 키워낸 그녀의 노고를 축하하는 이 자리.
우리가 LA 살았을 텐데 레이블 해야 된다고 주말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우리도 막 도와주고 그게 저거 아니었었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살아있고 솔직히.
갑자기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뭐 도와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처음 신약이니까.
커스텀 레이블
막 해야 되니까.
작업한다고 하니까 가족들 다 도와.
갑자기 막 손이 막 필요한 거예요.
드디어 포도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도밭에 포도의 향이 가득합니다. 오늘 만들게 될 포도주의 종류는 포도와 껍질, 그리고 씨를 통째로 숙성시켜 우리에게도 익숙한 레드와인, 그리고 포도의 과즙만을 뽑아서 만드는 달콤한 로제 와인입니다.
아까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왜 좀 긴장되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요? 이게 다 작동을 할지. How do you feel about it's gonna be alright?
들어가기에 폭이 좀 좁지 않을까요?
I don't want that.
예상치 못하게 새로 구입한 장비의 셋업이 더디게 진행되네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세실 씨.
Should we start?
시작해 볼까요? 기계를 작동시켜 주세요.
이제 프로세싱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포도가 가득 찬 빈이 올라오면 여기다가 이제 로링을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기계가 이렇게 로터리처럼 돌아가는데 이렇게 다 잡아당겨요. 스템은 다 빠져나가고 베리만 남아서 안에서 베리가 떨어지면 여기가 소팅 쉐이커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나 아니면 건포도 같은 거는 다 빼내고 진짜 좋은 알갱이만 골라서 여기에 모아주면 이걸 다시 탱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탱크에서 나중에 펄멘테이션을 할 거예요.
천상의 맛이네요.
갑자기 멈춰버린 기계.
너무나 이제 잘 셋업이 돼서 와인을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파워가 나갔어요. 근데 그 기계가 제가 원래는 세 개를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애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과부하가 났나 봐요.
이미 수확된 포도가 박스채 쌓여있는 상태. 빨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더운 날씨로 인해 당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hoots over there.
No, this is actually good. So we need...
Everybody, ready?
자, 다시 작동해 볼까요? 긴장되네요.
Oh, wow! We made it!
작동돼요.
최고 품질의 와인만을 만들겠다는 세실 씨의 의지, 나파 와인 메이커의 자부심이 지금의 자리로 그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닐까요?
나파는 와인에 대한 모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열정을 다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는 굉장히 짧죠. 근데 그 발전 속도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와인 자체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거를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보여요. 나중에 꿈은 그 와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도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열어줄 수 있는 제가 역할이 되면 좋겠고, 네, 언젠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겠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흘리는 땀방울의 열매로 탄생하는 명품 와인. 그녀가 앞으로 세계를 사로잡는 와인메이커로 우뚝 서길 응원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와인메이커 세실 박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탈북민 이효주 씨는 정착 초기 북한과는 다른 체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제는 앞장서 이 통일의 필요성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통일이 처음에는 이상했죠. 통일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름하는 자체가 이상했는데 통일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저에게 통일하면 일단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남북한이 왕래를 하면서 두 체제를 인정하고 그냥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정도만이라도 좋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그런 식으로 된다면 두말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그 자그마한 그거가 안 된다면 왕래라도 하면서 그리운 사람도 보고 부모님들 산소도 가고 싶고 그런 거죠.
2차 이상 가족이 된 탈북민이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왕래라도 될 수 있길 바라고 있고요. 더불어 평화통일이 되기에 앞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다 사는 게 바쁘잖아요. 예, 바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어땠다 뭐 북한의 핵이 어땠다 이렇게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방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냥 북한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도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북한이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세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주민들은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효주 씨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과 또 북한 문화를 전하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행사장을 찾아 이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는 그 마음을 다해 실력을 뽐낸다고 하는데요. 이효주 씨가 연주하는 헝가리 무곡과 함께 그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냥 저는 아코디언만큼은 연주를 딱 시작하면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할 때는 모르겠는데 아코디언 연주하면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좋고 그 감정선이 좋다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클래식이 조금 가까운 약간 전 그런 음악을 또 선호하다 보니까 클래식을 접해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커를 쌓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효주 씨는 자기 아코디언 학원을 차려 한국의 아코디언 문화를 더 넓게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쭉 제 욕심은 물론 이 가르치는 것도 잘 해야지만 이분들과 함께 연주도 하면서 이 나만의 이 아코디언 문화를 조금 업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코디언 학원들이 여러 있잖아요. 근데 연주 학원의 이런 운영 방향이랄까 뭐 다 개인 학원이다 보니까 그냥 가르치는 게 이상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북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음악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에 기본 그게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기량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두 업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끝으로 가족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바람도 있을까요?
우리 딸들은 잘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는 물론 엄마로서는 두 딸이 이야기를 하는 가정에 그건 아니다 싶을 때는 조금씩 이렇게 약간의 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지 야, 북한식은 이제는 도통 통하지 않거든요. 큰애는 북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엄마 때문에 나는 공부 의욕이 여기 와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이 아집이 세다 보니까 제가 평양에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우리 애 담임집에 우리 애를 맡기고 공부를 좀 잘 시켜달라 이러고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도망쳐서 우리 할머니 집까지 온 그런 또 일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그 말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 근데 큰애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있고요. 작은애는 진짜 오리지널 여기 애들처럼 할 말을 다 해요. 아무튼 그냥 잘 그리고 예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두 자녀의 엄마로서 또 워킹맘으로서 이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탈북민 이효주 씨는 앞으로도 탈북민과 소외된 지역사회 계층에 더 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코디언 강사 탈북민 이효주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명문 리버럴아츠 공대인 하비머드 칼리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좋은 명문 이공계 대학교를 꼽으라면 흔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캘텍을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비머드 칼리지는 이 학계에서 인정하는 우수성과 그 권위에 비하면 그렇게 잘 알려진 대학교는 아닌데요. 하지만 STEM 분야에서는 널리 알아주는 명문 중에 명문대학교입니다. 이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영문 첫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오늘날 STEM 분야 학문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하비머드 칼리지는 바로 이 STEM계의 또 다른 강자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비머드는 모든 전공이 STEM 분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미래의 공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하비머드 칼리지의 피터 오수굿 입학처장의 소개말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an unusual school. We're a liberal arts STEM school, which makes us practically unique. In higher education.
하비머드는 학부 중심의 STEM 대학으로서 미국의 고등교육계에서도 흔치 않는 독특한 학교라는 겁니다.
Our approach is to make students have a very broad math and science education to begin with. But the way that we teach
하비머드 학생들은 광범위한 수학과 과학 교육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르치는 방식은 교양 철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오스굿 입학처장은 소개하네요. 아비머드 칼리지는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클레어먼트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1955년 광산기술자이자 투자자였던 하비 셀리 머드라는 사람이 자금을 대서 설립된 학교고요. 학교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전교생이 900명이 채 안 되는데요. 이 웬만한 대학은 보통 학부생이 몇천 명이 되고요. UCLA처럼 초대형 종합대학의 경우 학부생만도 3만 명이 넘는 걸 생각하면 이 하비머드는 정말 소형 중에 초소형 대학인 거죠. 내노라 하는 미국의 다른 명문대학들에 비해서 설립 역사도 많이 짧고 이 학생 수도 1,000명 미만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하비머드의 우수성에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공계통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비머드의 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대학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 발표에서 하비머드 칼리지는 리버럴아츠 대학들 중에서는 공동 23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박사 학위를 제공하지 않은 학부 중심 공대 순위에서는 늘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명문 공대입니다. 특히 STEM 분야에서 이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아주 높고요. 무엇보다 하비머드 칼리지 출신은 연봉을 많이 받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페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전문 연봉조사 업체가 매년 학교별 연봉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하비머드는 3년 연속 학사 출신으로서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학교로 꼽혔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 학교 출신 직장인의 중간 연봉이 약 15만 8천 달러로 MIT나 켈테 학사 출신보다도 많다고 하네요. 하비머드 칼리지는 클레어먼트 칼리지스라고 하는 특수한 대학군에 속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클레어먼트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하나로 묶어서 작은 대학이 갖는 장점들, 예를 들어서 교수와의 친밀한 접촉 같은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반면에 전공이나 시설 한계 같은 단점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연합체인 거죠. 물론 각 대학의 고유성은 그대로 간직하고요. 클레어먼트 대학군에는 하비머드 외에도 피처, 포모나, 스크립스, 클레어먼트 맥케나 등 5개의 학부 대학과 2개의 대학원 등 7개의 학교가 속해 있는데요. 반경 2km 안에 대부분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다른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물론 학점도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수학과 과학 중심인 학교인 하비머드 학생들은 셈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런 교차 수강의 장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오스굿 입학처장 얘기입니다. 모든 학생이 재학 중에 적어도 한두 번은 다른 학교 강의를 듣고요. 하나도 안 듣는 학생은 없다는데요.
It's an unusual arrangement where students can move between these colleges freely.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대학을 오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비머드 특징의 하나고요. 각 대학이 가족처럼 함께 일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하비머드 칼리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한인 등 아시안 인구가 많고 이들의 높은 교육률을 반영하듯이 아시아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재학 중인데요. 백인 학생은 약 27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학생도 약 180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흑인 학생은 40명이 채 안 됩니다. 하비머드 칼리지의 입학 허가율은 약 14%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14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다는 거죠. 하비머드 칼리지는 어떤 학생들을 선호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Really, really hard for an individual to stand out in our applicant pool based on some number.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수만으로 눈에 띄기 어렵다는 게 오스굿 입학처장 설명입니다. 그들의 가슴과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비머드는 스템 학문에 집중하는 특별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훌륭한 공학자, 과학자, 수학자가 되기 이전에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인문 교육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하비머드의 교육 철학이죠. 무용이나 하키 같은 이런 공부 외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이 담긴 교육 과정의 일종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비머드 출신들이 이 직업 현장에서 특별히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 그들의 어떤 특징이 현장에서 강점으로 나타나는지 어쩌면 오스그 처장의 이야기에서 해답 하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비머드 학비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약 5만 8천 달러. 여기에 기숙사비 약 19,000달러까지 포함하면 1년에 자그마치 77,000달러가량이 됩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년에 거의 9천만 원 이상이 드는 건데요. 다행히 하비머드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우수한 학생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비머드에 입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측이 지원 학생의 재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현재 하비머드 칼리지 학생의 70%가량이 성적 장학금 등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비머드는 총명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오스굿 입학처장은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부담이 제법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오스굿 처장은 말하네요. 하비머드 학생들은 4년 안에 졸업하는 비율이 85% 이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비머드는 매년 2월경 패밀리 위켄드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학교를 찾아서 그야말로 떠들썩한 축제장이 펼쳐지는데요. 학교 총장이 학생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 학생들이 교수와 쉽게 친분을 쌓고 즐겁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학의 모습을 갖춘 학교라고 입을 모읍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요. 건강하고 또 희망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특별히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이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극지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 극지 탐험이라는 것은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10세기 그린란드에 정착했던 바이킹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몇 명의 탐험가들이 극지 탐험에 나섰는데요. 그중에 남극점과 북극점에 자신의 발도장을 찍는 데 성공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극지 탐험에 성공한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일단요. 북극하고 남극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극지의 차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북극하고 남극은 지구의 서로 극과 극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할 것 같으면서도 지구상에서도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또 뭐가 크게 다를까 싶거든요.
네, 뭐 일단 두 지역을 보면은 네. 온도부터가 다릅니다. 연간 평균 기온이 남극은 섭씨 영하 49도고요.
네.
북극은 겨울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34도입니다.
네.
북극은 여름철이 되면은 평균 기온이 섭씨 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극이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곳입니다.
네.
지구에 있는 얼음의 90%가 이 남극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극지방에도 생명은 존재하는데요.
네.
극지방에 사는 동물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실까요?
폴라베어, 펭귄, 북극곰, 남극의 네. 신사라고 불리는 펭귄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네. 두 동물이 극에 살고 있습니다.
네.
모두 극지에 살고 있지만 이게 또 같이 살 수는 없는 동물입니다.
네.
자석의 N극, S극처럼
네.
딱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런 동물인데요. 아마 같은 곳에 산다면 펭귄은 북극곰의 먹이가 돼서 펭귄의 멸종, 뭐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펭귄을 잘 보시면요. 머리가 작지 않습니까? 몸은 퉁퉁하죠. 양쪽에 팔처럼 생긴 이게 짧은 게 있는데 이게 지느러미입니다.
네.
이 날개가 퇴화한 것으로 보는데요. 북극곰하고 펭귄이 같이 살았다면 도망 다니느라고 아마 날개질이 바빴을 테니까요. 퇴화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북극지방의 대부분은 육지로 둘러싸인 얼어붙은 바다가 되겠고요.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입니다. 산맥과 호수도 있습니다.
네. 북극에는 또 여러 도시에서 사람도 산다던데요. 남극은 원주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북극지방이 또 여러 나라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땅이죠.
그렇습니다. 북극해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요. 국제적인 그런 공역입니다. 대부분이 공해로 간주를 하지만 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미국 이렇게 주변의 8개의 북극권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붕 연장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지구의 극지방 공부 여기까지 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극지에 간 탐험가 여성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스토리 메이커 영국 여성이네요.
네, 세계 기록을 3개나 갖고 있는 전직 영국 육군 장교 프리트 찬디 씨가 혼자서 다시 말해서 아무 지원 없이 혼자서 북극점에 도달하려는 첫 번째 여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영국의 BBC가 전했습니다.
네.
프리트 찬지 씨는요. 폴라 프리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번 도전에서 약 500마일, 800km의 여정을 떠나는데요. 섭씨 영하 50도의 극한의 온도를 견디면서 움직이는 해빙 위를 걸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무지원, 뭐 무보급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무지원은 말 그대로 각종 재보급이나 위급 상황에 지원이 없는 원정입니다. 무보급보다는 더 큰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 무보조라는 것은 풍력 원조, 뭐 연을 사용한다든지 개썰매를 탄다든지 차량 보조 등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동력을 얻는 원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스키라든지 썰매라든지 직접 타는 썰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무전기, 나침반,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GPS 등은 보조품에 넣지 않습니다.
네. 극지 탐험을 혼자 지원도 없이 가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참. 네, 일단 영하로만 내려가도 귀가 시린데 영하 50도라니.
그러니까요.
정말 극한의 도전이네요.
예. 찬디 씨도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고 이번 도전을 표현했습니다. 북극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70일 정도, 두 달하고 열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성공 가능성이요. 5에서 10%에 불과하다는 게 찬디 씨의 얘기였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혼자서 지원 없이 북극점에 도달한 사람은 1994년 노르웨이의 보르게 우슬란트 씨 그리고 2003년 영국의 펜 헤도우 씨 이렇게 단 두 명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상상조차 어려운 여정인데 찬디 씨 이전에도 극지 탐험에서도 여러 기록을 세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업적이 있습니까?
예.
찬디 씨 영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도계 유색인종 여성입니다. 네. 영국 퇴역 장교이고요. 물리치료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찬디 씨가 이미 2022년 1월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혼자 남극점에 도달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해 뒤입니다. 2023년. 2년 전이 되네요. 벌써 1485km 약 900마일을 70일 16시간 동안 홀로 완주했습니다. 무지원, 무보급으로 가장 긴 편도 급지 스키 탐험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그리고 2023년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700마일 약 1126km를 31일 13시간 19분 만에 완주하면서 여성으로서 또 가장 빠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지구에서 가장 춥다는 남극을 참 대단한 기록들이네요. 네. 남극을 뭐 이렇게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북극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찬디 씨는 이번 도전이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극에서는 육지로 스키로 이동을 했지만 북극에서는 해빙 그러니까 얼어있는 바닷물 위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얼음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방향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이동을 했는데 해류 때문에 다시 출발점으로 이런.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젖고 어둡고 거친 얼음들이 미로처럼 펼쳐 있는 곳이고요. 높이가 또 20m까지가 되는 얼음도 있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30대 여성이던데요. 네네. 이런 극한의 환경에 도전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여성들이 이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찬디 씨 얘기입니다. 이번 도전이 무섭고 어렵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을 시도하는 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도전이 또 누군가에게 꿈을 쫓을 영감을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언제 출발하나요?
3월에 출발합니다. 네. 캐나다 엘즈미어 섬. 그 북극점으로 가기 위한 가장 북쪽의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지금 몸무게가 62kg이라는데 여기다가 15kg을 더 늘려야 해서 근육 운동, 지방 증가를 위한 체력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네, 뭐 체력 소모가 심할 테니까 체력 준비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럼요.
자, 여성 최초 무지원 단독 북극점 성공을 위한 브리찬디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미국인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두 명의 탐험가입니다. 자, 먼저 앤 벤크로프트 씨 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자, 앤 벤크로프트 씨 1955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탐험가입니다. 북극과 남극 탐험에서 여러 차례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벤크로프트 씨 어려서부터 아주 모험을 즐기는 가족 환경에서 자랐답니다. 난독증 극복하면서 학업을 마친 후에 체육교사 또 야외 활동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6년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스테거 국제 북극 탐험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극지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이 탐험에서 캐나다 아까 같은 섬입니다. 캐나다 엘즈미어 섬을 출발해서 56일 동안 개썰매를 이용해서 보급 없이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썰매와 걸어서 도보로 북극에 도달한 최초의 여성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992년에는요. 여성들로 구성된 미국 여성들로 구성된 첫 팀을 이끌고 덴마크 쪽의 북극 지역인 그린란드를 횡단했고요. 이듬해 미국 여성 탐험대를 이끌고 67일 동안 남극점을 스키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두 극점, 북극점과 남극점에 모두 선 최초의 여성이 된 겁니다.
네, 벤크로프트 씨는 또 단체로 움직였네요. 네. 이후에도 업적이 이어졌다고요?
예, 2001년에는요. 노르웨이 탐험가 리브 아르네센과 함께 남극 대륙 횡단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약 2750km를 스키와 항해로 94일 동안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벤크로프트 씨 1995년 미국 여성 명예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버라 힐러리 씨에 관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바버라 힐러리 씨 1931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탐험가이자 간호사였습니다. 무려 75살에 북극점에 도달한 최초의 아프리카 미국인 여성이 됐고요.
네.
79살에는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남극과 북극, 양극점을 모두 정복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됐습니다.
고령에 양극점을 모두 정복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간호사가 베개 가운을 벗어 던지고 왜 탐험을 하게 됐을까요? 네.
힐러리 씨가 5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택시기사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북극곰 사진 촬영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요. 힐러리 씨가 폐암과 유방암을 앓고 난 후에 북극 탐험을 도전했다는 건데요. 그때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힐러리 씨는 흑인 여성이 북극점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만 5천 달러를 모금해서 여정을 준비했고요. 2007년에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너무나 흥분을 해서 장갑을 그냥 벗어버렸다가 손가락에 동상을 입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79살 때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두 극을 남극과 북극을 모두 정복하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자, 극지 탐험에 인종과 나이 장벽을 깬 힐러리 씨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8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참 인간의 도전도 성취도 한계가 없는 걸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힐러리 씨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은 극지 탐험가 여성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요. 이 한국 여성이 극지 탐험에 성공해서 화제가 됐었네요.
네네.
누군가요?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탐험가 김영미 씨입니다. 지난 12월 27일에 남극점 무보급 무지원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탐험 50일 만에 남극점에 도착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남극점에서 식량 등을 보급받은 뒤에 다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극에 레버렛 빙하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향하는 1700km 이르는 남극 단독 횡단입니다. 김영미 씨가 사실 2023년 1월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남극점 단독 도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100kg 무게의 썰매를 끌고 51일 동안 1187km를 혼자서 남극점에 도달했는데요.
네.
그보다 앞서서 2013년에는 또 산으로 세계 최초로 해발 6,840m 미지의 히말라야 암프 1을 등정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김영미 씨를 멈추지 않는 탐험가라고 부르면서 성공적인 탐험을 기원했습니다.
네. 자, 2025년 새해에 소개해드린 히스토리 메이커의 여주인공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bear, B-E-A-R인데요. 명사로 쓰일 때는 곰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참다라는 뜻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know, the other day I saw the most adorable bear on TV. But I couldn't bear the thought it was in the zoo.
최근에 TV에서 최고로 사랑스러운 곰을 봤어요. 하지만 그 곰이 동물원 안에 있다는 생각이 견디기 힘들었죠. bear, B-E-A-R, bear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명사로 곰, 하지만 동사로 사용할 땐 힘든 것을 받아들이다, 다시 말해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무언가 소지하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에 보장된 무장할 권리를 right to bear arm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아가 책임을 떠맡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뜻으로 bear이란 동사가 쓰인 문장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ar with me. Be patient with me. Give me a moment.
이번에는 내가 서류를 찾는 동안 기다려주세요.
Bear with me while I find the document.
내가 설명하는 동안 기다리세요.
Bear with me while I explain.
Some sound the same but are spelled differently, like two, two, two. One is a preposition. The other is an adverb or synonym for also. And the last one is a number.
이번에는 two, T-O, T-O-O, two, 그리고 T-W-O, two. 이 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문법적인 용도가 확연히 다르고 뜻도 판이합니다. 먼저 T-O, two는 뭐뭐로, 뭐뭐에게를 나타낸 전치사죠. T-O-O, two는 also, 또한 이런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T-W-O, 이 단어는 숫자죠. 이를 말합니다.
Principle and principle. One means truth. The other is a head of a school or organization.
Principle, P-R-I-N-C-I-P-L-E. 그리고 P-R-I-N-C-I-P-A-L. 발음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하는 단어인데요. Principle, P-R-I-N-C-I-P-L-E는 원칙, 신조를 말하고요. P-R-I-N-C-I-P-A-L은 학교의 교장 같은 특정 기관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Here, here. The first one indicates a location, while the other one indicates listening.
Here, H-E-R-E, H-E-A-R. H-E-R-E, here은 위치, 이곳을 표현하는 명사나 부사로 쓰이고요. H-E-A-R, here. 이것은 듣다라는 뜻의 동사죠. Cite, C-I-T-E. Cite는 이유, 예를 들다 혹은 인용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S-I-T, Cite는 위치, 현장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Cite, S-I-G-H-T는 시각, 시야를 말합니다.
Lay, laid, laid. Lie, lay, lane.
Lay, L-A-Y, 놓다. Lie, L-I-E, 눕다. 자주 혼동되는 단어죠. 눕다, L-I-E의 과거형이 lay, L-A-Y이기 때문인데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chicken lays eggs.
닭이 알을 낳습니다. 과거형은 L-A-I-D, laid고요.
The workers laid the foundation for a new school.
인부들이 새 학교를 위한 기반을 놓았습니다. 과거 분사는 laid, L-A-I-D입니다.
He has already laid his cards on the table.
그는 이미 테이블에 카드를 올려놨습니다. 반면 눕다라는 뜻의 lie, L-I-E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입니다.
Don't lie in the grass.
풀밭 위에 눕지 마세요. 과거형은 L-A-Y, lay죠.
She lay on the bed.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The food had lain on the counter for too long.
그 음식은 판매대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Lie, L-I-E는 또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 경우 과거형은 lied, L-I-E-D, 과거 분사도 L-I-E-D, lied입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lie, lay, lain, 눕다, lay, laid, laid, 내려놓다, 살펴봤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의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